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일상의 예배입니다. 저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상의 예배는 내일 아침 일어나시는 순간부터 토요일 밤 주무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가 끝나고 전문을 나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에 다시 정문을 통해서 예배에 들어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일상의 예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주일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식당의 이름처럼 TGI, 예, Friday라고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군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월요일의 하나님, 또 어떤 작가의 책 제목처럼 주일의 신앙이 월요일로 이어질 때의 신앙을 일상의 예배라고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인데요. 일상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거룩한 산 제물로 살라 하는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상의 예배란 우리 몸을 거룩한 삶, 으로 드리는 제물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11장 36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36절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아멘으로 끝나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을 일종의 경첩이라, 이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돌아가는 그 부분이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첫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 해오신 말씀을 이제 전제하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이 형식을 따르는 다른 서신도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가운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실천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 교육에 여러 꼭지를 전개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제는 부활에 합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라 하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4장 중에 3장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도 10장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앞에 말씀은 로마서 1장 36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로마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아멘과 그러므로가 잇대어지는 그런 구조로 로마서가 전개되고 또 에베소서도 골로새서도 사실 모든 바울의 서신들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앞에가 교리라면 뒤에는 윤리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예배가 뜨겁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3.1교회 이 예배당에 정말 빈자리 없이 지금 앉아서 한마음으로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는 축도와 아멘으로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시작인 것이죠. 문을 통해서 나가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지난 주일에 무엇을 반찬으로 해서 점심 저녁을 드셨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죠. 예. 물을 몇 잔이나 내가 마시는지를 생각해가면서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필요한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일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얘기, 뭐 국가를 위해서 적어도 훈장을 받을 일을 하는 일, 그런 큰 일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땅끝이 아니면 뭐 3.1교회 이 선교여행에 한두 번, 적어도 한 번은 가라. 그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않고 매일 행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제 친구들하고 책을 쓰면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직장 사역이 전문인 분도 있었고 이 문학의 연예계 쪽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쓰는 분도 있었고요. 뭐 저희 같이 이렇게 학교에 있는 그래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아주 실천적인 토론의 제목을 저희들에게 제시했어요. 고스톱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좀 어색했지만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스톱이 뭔지 모르셔서 반응이 없으신 거죠.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판돈에 욕심은 내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남에게 바가지는 씌우지 않는다. 뭔가 조짐이 이상하면 한 장씩 좀 빼주자. 뭐 적어도 딴 사람은 11조 이상을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나 정말 압권의 제안은 시작할 때 통성기도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해야 한다. 그게 웃었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기도 사이에 뭐를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다음 주일에 돌아와서 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사람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멘과 그러므로로 엮고 있다는 거죠. 흔히 신학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강조해서 믿음과 행위가 좀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로마서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믿음과 이 행함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가 없는 삶,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도 뜨겁고 예배도 이렇게 빈자리 없이 뜨거운 이 귀한 은혜를 우리들이 나누지만 정작 이 신앙의 실질이 있어야 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 세상이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실체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아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원로는 강하지만 강론이 없다 그런 얘기 수없이 제가 듣고 왔고요. 아마 그런 데는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중요하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나누지 못할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12장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 7, 8 꼭지에 실천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박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참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좀 차가운 눈가를 보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중에 박해의 주체인 로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 타락의 원인인 술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끝없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주일의 예배 핵심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드린 기도가 결국에는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1절 2절은 그 모든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정말 따뜻하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실제로 교회 문을 나가서 삶 속에서 하려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핍박의 대상이었었고요. 그 자신이 정말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제 정말 제국의 심장인 로마 교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무슨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돼. 나를 봐라. 뭐 이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모든 자비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1절부터 11장까지 있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셔야 됐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아마 성경에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일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죽음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만유의 창조주시고 모든 주권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너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너희들에게 권한다. 왜 권하냐면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예배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 영적 예배의 핵심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 이 산 제물은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로 드리는 죽은 제물과 대비가 되는 말이겠습니다. 산 제물은 사실 기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구약 제물은 죽었기 때문에 제물에 올라가면 뜨거워서 불 타도 내려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산 제물은 어떤 설교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기어 내려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가서 내가 산 제물로 살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러고 자꾸만 기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삶 속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해서 그의 아들과 딸을 삼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영적 예배라는, 사실 영적 예배라는 말의 핵심은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정말 결단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드리는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잠잠히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정말 몸으로 사는데, 몸이라는 건 구체적인 거거든요. 이 몸은 찌르면 아픕니다. 또 우리의 이 귀와 눈과 이런 것들은 모욕을 당하면 뭐 불길같이 타오를 수 있어요. 우선 기분이 나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몸을 전부 다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한 몇 주 전에 대전에 있는 뭐 저희 이 교회 버금가는 그 교회에 책을 하나 내는데 예배를 와서 해달라고 갔습니다. 이 그날 예배의 주제는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스무 분의 공직자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모임을 갖는 가운데 자기의 공직 생활의 간증을 쓰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책을 내신 거죠.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셔서 읽는데 그렇게 아주 뭐 짧게 읽어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1년 전에는 거기가 또 한편에는 정부 기관도 있지만 한편에는 이 과학기술 단지가 있어서 그 전에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 이 교회의 기획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는 의료인, 그 다음에는 뭐 교사, 그 다음에는 뭐 체육인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일 끝에는 정치인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예.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출세하고 어떻게 됐더라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요. 그중에 제일 감동 깊은 글은 37년 동안 공직을 하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돈이 없어서 바로 이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끝에는 한 청장으로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공직 커리어를 가졌는데 그 안에 제일 제게 감동을 준 거는 소나무 재선충이 퍼질 때 그걸 살려내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나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소나무들이 말로 죽어갈 때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소나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나무 중에 제일 품격 있는 나무 중에 하나잖아요. 요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우리 본당 앞에도 있습니다. 그거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살려내는 일에 이분이 쓰임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우리 신앙생활은 머릿속에 있고 아니면 뜨거운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살아있는 신앙이 역사하면서 천지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일에 한 자락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땅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발 자국자국을 디디면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며 일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일상의 예배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 한편으로는 또 이 의식이 그래도 깨어서 공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특별히 3.1교회는 젊은이들도 많고 사회의식도 깨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공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언제 어디 때든지 신앙이 공적이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예, 저의 공부하는 이 주제 중에 하나가 공공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말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신학이 있고 공적인 신학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2023년 3월 19일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공적 광장에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진리가 있는데 기독교에 복음이 있는데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과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는 정치 구호만 있고 복음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삶이 이 공적인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헌터, 데이비스 헌터라는 이 문화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 문화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전제에서 우리는 복음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기독교인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려운 책인데요. 읽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를 욕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메시지 안에는 정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미국이 한동안 한 80%의 크리스찬으로 온 나라가 다 기독교인이었었는데 점점 쇠퇴해서 지금은 모든 정책이나 모든 문제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꾸준히 약진을 하면서 모든 이슈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미국의 헌법으로부터 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꿔가는 유일한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유대인, 한편으로 소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구 퍼센트가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 18%지 20%가 됩니다. 저는 이 단에 설 때마다 정말 어떤 면에 감동이 돼요. 정말 저는 이 마음이 큰 격려를 받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분도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이 없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 많은 주의 이 주님의 자매들과 형제들이 내일부터 토요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내려가면요. 그렇게 세상이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숙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대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우주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느 시간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시대 풍조를 뜻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삶의 방식, 소위 라이프 스타일 또는 상식, 관습, 문화 이런 것. 세상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 세대, 예를 들어 MZ세대는 뭐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상당히 다양하고 뭐 이런, 예? 또는 영상 세대이고 감성 세대이고 그것이 그 세대를 살아가고 그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삶의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양한 연령층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저같이 예, 뭐 그런 세대 또 우리 아주 젊은 세대는 다 그 세대의 문화를 따라서 형성된 상식과 소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사실 안부터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변해야 그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생각이 좀 깊이 들어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단은 특징이 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에 뭐 많이 나온다는 그 이단 시리즈의 핵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통 복음을 이렇게 늘 나누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나 정통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몸으로 통해서 나오려면 그래야 일상 예배가 되는데 그래도 성결 조건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심지가 굳건하게 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늘 흔들고 우리들을 유혹으로 끌고 가고 어떤 때는 그냥 별 힘 없이 굴복하게 하는 세상의 풍조. 우리 직장이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아니면 암묵적으로 눌러오는 것. 그것들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물고기에 비유하자면 두 가지를 들은 분이 있어요. 하나는 메기가 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연어가 되는 방법이다. 금방 이렇게 와서 닿는 비유인 것 같아요. 메기는 강 밑바닥에서 삽니다. 그것도 좀 탁한 물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먹이를 강 바닥에서 찾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면 물 자체가 또 흐려집니다. 반면에 연어는 끊임없이 정말 일급수를 향해서 물결을 거슬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어가 사는 곳은 거기는 마셔도 될 물이다라는 생각을 줄 정도로 세상을 뭐 맑게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맑은 물에 사는. 우리는 사실 이 삼일교회라는 일급수의 물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보면서 저게 정말 살만한 물이다. 예, 물 좋은 우리들의 삶.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찾는 것을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죠. 뭐 어떤 때는 화급하면 뭐 무슨 방법이든 사용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대개는 이런 주일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죠.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네.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하실 걸 알고 어떻게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나.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저는 아침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첫 번째 든 생각을 바로 말씀해서 뭐 이렇게 아프게 찌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격려도 주시고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앞서 대표 기도를 한 형제님의 기도 가운데도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셔서 내 생각을 좀 바꿔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삼일교회의 그리스도인답게 성삼일체의 거룩함을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들의 말과 행보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씀 정말 초대교회로부터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핍박 가운데 정말 오늘 예배드리다가 붙잡혀가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살면서 드러내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니 놀라운 것은 이 핍박 가운데 있는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것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게 성공한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거를 행동의 변증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초대교회에 뛰어난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4세기지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에요. 당대의 유럽 전역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았습니다.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3세기에 살았는데요. 이 사람 책을 200권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200권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나도 글을 애써서 무슨 수식어를 써가지고 이 안 믿는 사람 입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이미 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강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굉장히 애쓰는 제가 이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관 교회입니다.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땅끝을 보는 비전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이게 선교적 교회 굉장히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끝으로 가도 다음 세대를 놓쳐버리면 한 세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 끝을 보면 시간의 끝을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을 봐야 합니다. 구석구석이에요. 이 월요일과 토요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신앙, 참 품격 있는 신앙이고요. 믿음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매기같이 강바닥이나 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딸과 아들로서 나의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우리 3일에 자매들과 형제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다음 주에 또 간증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그런 소망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니다.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복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따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할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3일에 귀한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새로운 회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아멘으로 마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주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시작까지 내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한 30분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주님, 우리들에게 몸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먼저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로 아멘으로 마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딸들과 아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주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한 주일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과 하는 일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